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부제를 단다면 지역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혈육을 나눈 친족을 제외하고 나와 서로 아는 어떤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나와 알게 된 사이인지 나는 그 사람과의 그 인연에 대해서 인연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는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선가 처음 마주치고 처음 알게 된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뒤로 오늘까지 이어온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계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인연을 이어온 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을 시작한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에 속한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의 인연의 시작은 그가 이 편지를 쓰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인연의 시작에서 10년이 지난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들과의 그동안의 역사를 회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지역교회에 소속하는 멤버가 된다는 것은 함께 정기적으로 모이는 헌신을 분명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멤버는 아니었어도 빌립보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곧 그 교회에 또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급하는 그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런 특수한 사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설립 인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빌립보서의 시작에서 이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이 그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 숨김없이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우리 주제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길로 지난주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말씀 중에 신학적 또는 교리적 언어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도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 교리적인 용어 또 개념으로 풍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치우친 말씀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서론에서부터 사도와 그 지역교회 관계에 대한 설명이 많고요. 또 지역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을 풍부하게 담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빌립보서는 신학적 교리적 가르침이 풍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짧은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개념을 9번 언급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취향에 치우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가운데 가지게 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마디로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서론에서 복음의 깃발 아래에서 교회를 향한 한 사도의 마음을 통해 우리 모두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사랑의 대상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 지역교회의 교우들에 대해 우리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보통 그날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늘 손가락으로 표하면서 세 가지로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필요에 따라서 그걸 좀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중심 포인트로 각각 그 안에서 세 가지씩 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며 위하는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마음에 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보고 싶고요. 그 이유와 더불어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위했을 때 그런 마음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유와 결과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포인트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왜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사랑 어린 마음을 가졌는지 그 이유를 함께 보겠고요.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그의 마음에 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들과 어떤 공통점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이것이 요즘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어느 때보다 요즘 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나와 저 사람의 어떤 공통점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친근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이런 식의 사람 분류는 자칫 사회의 악이 되는 차별과 편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인종을 내가 더 사랑한다. 나와 같은 성별을 내가 더 사랑한다.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을 더 사랑한다. 나와 같은 지역 출신을 더 사랑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마음이 자칫 이 사회에 정말 악한 그런 요소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내 사람과 남을 나누는 그런 습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하고 회개하는 죄와 잘못이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공통점 때문에 그들과 나누고 있는 어떤 공통점 때문에 그들을 더욱 친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었고 또 그런 바울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 대해 기뻐하는 공통점이 다름 아닌 복음이었고요. 복음에 관련된 공통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년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에 관련된 공통점을 확인하고 또 확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뻤는데 복음에 관련된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보자면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그러니까 바울 자신처럼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 간의 나눔과 협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한 단어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에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교제, 복음 가운데 교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그러니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작하신 선하고 좋은 일이 그들의 손과 발의 어떤 업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사도된 나와 그 성도들이 함께 지금 동역하고 협력의 관계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나눈다, 복음의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 동역과 협력의 행동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믿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그 바로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복음이 그 사람들의 속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까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진행되어 왔던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구원, 어두운 곳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구원, 그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가 죄로 타락한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십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요. 내 뜻을 앞세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목자, 그러니까 나의 뜻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분의 인도가 절대적이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겠노라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을 기뻐하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을 내가, 죄인 된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다메섹이라는 성을 향해 가던 길목에서 이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바울이 그의 가치관이, 성경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의 삶의 목적이 파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와 동일한 체험을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정당하다는 무서운 현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순간 정죄하셔도 그분은 의로우시다. 이 무서운 사실을, 나의 죄인된 현실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진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선행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선행의 힘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안목, 나의 감정과 느낌, 나의 뜻과 계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주신 주님의 생각과 안목, 주님의 감정과 느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려는 삶에 점을 찍고 이제는 신뢰해야 마땅한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겠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오직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시작하고 또 시작하기를 반복하는 생활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물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음을 믿는다면 이 한 가지 사실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교제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이구나. 정말 감동을 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와 함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그동안 확인하고 확신해 왔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재정 보조를 계속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 번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것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바울의 말년에 그가 순교당할 날이 가까웠을 그때 그의 감옥 생활이 그치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이 지속되자 한때 바울을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바울을 멀리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또한 공범으로 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도 감옥살이를 할 것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멀리할 수도 있었겠지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또 자꾸 옥살이를 하고 옥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초래하는 그가 지도자로서 무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실망을 하고 그를 떠난 사람들, 예수님도 그걸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떠나요. 두려워서 떠나고 또 그분이 정말 강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번영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와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계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목적 속에 바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행동은 그런 목적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보조를 보내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풀려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몰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간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도시에 크리스찬 넘버 2, 제2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바울의 감옥 생활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묶여있는 바울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전파와 진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를 잊지 마십시다. 다른 교회는 그를 잊어도 우리 빌립보 교회는 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주고받았을 것 같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바울에게 복음을 실천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먼저 그와 함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와 함께 복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교회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교회를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와 복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교제의 의미를 7절에서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7절 하반부를, 그러니까 나의 매임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호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거리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 성경 말씀의 결론이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법정에 섰을 때,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이 일을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때로 감옥에 가는 일은 바울 인생 어느 기간 동안에만 하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 표현으로 salad days라는 표현이 있어요. salad day.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고 돈이 없어서 샐러드만 먹을 때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파릇파릇하게 젊을 때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때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때 하고 지금은 편하게 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법정에서 증거하고 또 복음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 수백 마일 떨어진 로마에서 생활했을 때 그와 함께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바울의 생활을 살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서 바울이 떠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기도에서 바울이 떠나지 않았을 때 바울은 마치 그들이 그와 함께 잡혀 있고 그와 함께 법정에 서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일원들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사용했던 그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시대의 그 신약 성경학자인 D.A. Carson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특히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코파운더예요, 그 두 분이. 그래서 또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그 D.A. Carson 박사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코이노니아, 성도의 연합, 단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성경 시대 때,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헬라 문화, 헬라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요. 해리와 존이 어업을 하기 위해 배를 함께 구입했다면 그들은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함께 가진 비전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자기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들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비전이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된다, 이런 비전이, 그 비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비전 위에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힘을 모으고 합치면 그럴수록 이 공동체는 주님의 뜻과 더욱 멀어져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른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비전을 갖는 것은 아예 비전을 안 갖는 것만 못하지요. 비전, 곧 바른 비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복음을 실천하면서 우리 관계가 복음적으로 변해나가면서,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비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바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비전, 그러니까 바른 비전을 가진 것만으로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D.A. 칼슨 박사님의 말씀을,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함께 가진 이 비전에 자신을 맞추는 자기 희생, 이것이 우리 안에서 동반될 때 비로소 버클리 은혜장로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신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할수록, 우리가 협력할수록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대한 주님의 뜻에 더욱더 다가갈 것입니다. 바른 비전과 그 비전 아래 내 자신을 그 비전에 맞추기 위한 자기 희생,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이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복음을 의지하고, 그들과 같은 복음을 실천하고, 그들과 같은 복음을 삶의 목적으로 세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또 10년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 확신이 굳어진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마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3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에 대한 모든 생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홀로 외롭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든든한 동역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들이 없는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또 한 성도에게,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감사를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가장 외로웠을 때 생각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은 알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감사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느 누구에게 그가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고마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신자이거나 아니면은 교인이지만 오직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목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실천하려 하며 무엇을 목적하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나의 그 정말 올인된 마음, 갈리지 않은 그 전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사람은 나를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확실해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어느 정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중심에 무엇이 나의 기쁨인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그 사람에게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실천하며 목적하고 그와 함께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는 이유로 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과 입술을 감사로 채우고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높고 귀한 인간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있으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늘 주님의 의를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나만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망가졌다는 사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런 복음에 속한 모든 일들, 복음을 믿고 실천하고 복음을 목적하는 이 삶이 드러났을 때 나를 기뻐한다면 정말 귀한 관계죠. 우리 서로에게 이런 관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없이 기뻐합니다. 이제 그들을 그런 이유로 사랑했던 결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복음과 더불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글인데 제가 그 어느 분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감옥 속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믿기 어렵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쁘다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또한 신학자 켄 휴즈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너무나 귀해요. 바울이 무엇에 대해 바울의 감사 기도를 보면 그가 무엇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울이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무생물체에 대해서 감사드린 적이 있는가, 몇 번이나 되는가, 그것에 비교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그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짐작하건대 이분의 말씀이 옳다고 저는 봐요. 바울의 감사 기도는 사람에 대한 감사 기도였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사람들,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 결과 그는 바울의 감사의 이유, 기쁨의 대상,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쏟아집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쏟아지는데 그 기도 내용은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주제 앞에 저도 좀 수그러지게 돼요. 많이 수그러지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기도해서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 가정의 상황이,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원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려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결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룬 사람이구나. 한 지역교회로 함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비전 아래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 비전에 맞춰나가는 그런 일원이 아닌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쁨이 쏟아져 나오고 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합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를 발휘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지 않고 이유로 가십시다. 이유가 확실하면, 복음 위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비전 위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기도는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지역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공통점을 나누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공통점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복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공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른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만큼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면의 말씀으로 받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의지하고 실천하며 목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와 그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저희 속에서 모든 교우들 안에서 공용되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했는지 이유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그 이유 위에서 나온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사랑해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이 정말 발버둥치면서 이렇게 목적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연말에는 저희 교회가 훨씬 더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비추어주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